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의 진압을 위한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법당국을 지원하는데 주 방위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으로서뿐 아니라 전직 군인과 전직 국가방위대원으로서 현역 미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장 긴급하고 끔찍한 상황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며 이에 자신은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시위대를 지배하지 않을 경우 전역에 군인들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워싱턴 교회 사건과 관련 자신을 비판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윗을 통해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며 시위대가 평화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평화로웠다면 그들이 전날 밤 교회에 불을 질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배 장소를 방문한 나의 발걸음을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체가 폭력적인 폭동을 평화롭다고 잘못 보도하며 최루탄은 폭동에 사용된 것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잡지 기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일독을 권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 시위대의 최루탄을 발사해 해산시켰다며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평화로운 시위대의 최루탄을 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동정심이 없고 지켜보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랑포드 공화당 상원의원도 최루탄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처사였으며 교회 인근에서 시위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시점에 교회를 방문한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테난먼 사건의 희생자 추모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일 트위터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홍콩 당국이 테난먼 추모 집회를 금지했다며 만약 이 같은 조처에 중국의 개입이 의심된다면 이는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와 선택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을 중국인들과 똑같이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폼페오 장관은 테난먼 사건의 생존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홍콩 당국은 추모 집회 금지 조처가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그동안 매년 6월 4일 시민 수만 명이 모여 희생자 추도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일 보도자료에서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분적인 무급 휴직을 시행하기 이전인 3월 전면적인 무급 휴직에 따른 위험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핵심 보급 관련 계약과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견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3일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최빈국에 대한 채무 상환을 2020년 이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전화회의를 가진 후 공동 성명을 내고 모든 채권국들이 채무 상환 유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공 민간 금융기관이 지속 가능한 지침에 따라 책임감 있게 대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채무 조건을 완전히 공개하고 국영기업 등을 위해 비밀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인 진압으로 흑인 삼성이 사망에 이르면서 미국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한 가운데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가 이와 관련 폭력을 부추기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 추모 행사는 4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문화예술계에서 블랙아웃 튜스데이 캠페인이 일어났는데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는 의미로 지난 2일 화요일 쇼는 중단돼야 한다는 키워드, 즉 태그와 함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음악방송 채널 MTV는 플로이드 씨가 경찰관에게 목이 눌려있던 시간인 8분 46초 동안 검은 화면에 숨을 쉴 수 없다는 자막만 내보냈고요. 유명 가수 비욘세의 남편인 힙합 가수 제이지 씨는 화요일 미국 주요 일간지에 조지 플로이드 씨를 위로하고 인종차별 근절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면 광고로 실었습니다. 한편 영국 축구팀 리버풀과 첼시는 훈련 전 단체로 한쪽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포즈는 4년 전 미국 풋볼 선수 콜린 캐퍼닉 씨가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표시로 국가 재창을 거부하고 한쪽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시위를 하면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최근 시위의 뜻을 같이 하는 미국 경찰관들이 한쪽 무릎을 꿇는 포즈를 취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의 명문 주립대학교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2도로 일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함경북도 북부와 황해도는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5도, 신의주 14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7도에서 24도, 함흥 16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13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델의 노래죠. 하늘이 떨어져 부서져 가루가 될 때 우린 당당히 설 거라고 하는데요. 스카이폴 들어보시죠.
your breath and count to ten. Feel the earth move and then hear my heart burst again. For this is the end. I've drowned and dreamt this moment. So overdue, I owe day. Swept away, I'm stolen.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I'll face it all. Together,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I'll face it all. Together, let the sky fall. Let the sky fall. Sky fall is where we star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공유 지연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받을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공유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연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칭찬해왔는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예방 등을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P통신이 이 WHO 내부 문건이나 이메일,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WHO 관계자들이 중국 쪽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어서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일례를 보면요. 이 중국 연구소들은 지난 1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를 완전하게 해독했는데도 중국 당국이 이거를 허가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람에 일주일 넘게 이게 지연됐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중국에 감사한다고 밝혔었죠.
맞습니다. 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당시 중국이 유전자 지도를 즉시 공유했다면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월 내내 중국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AP통신은 바로 이런 상황이 이 WHO의 정부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AP통신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AP통신 보도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대응 태도를 줄곧 비판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또 미국 의회 지도자들까지 한 목소리로 이 중국이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아서 사태를 더 키웠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중국 측에 조사단 입국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WHO가 주도하는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미 연방상원은 이 코로나 기원과 WHO의 대응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항공사들의 미국 취항을 금지할 거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미국 연방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들의 미국 취항을 금지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이 미국 항공사들이 중국 취항을 재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하는 조처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를 보면요. 3일 오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누적 확진자가 645만 명에 육박하고요. 사망자는 이제 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여행 규제 조처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요?
네, 독일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유럽 나라들에 내렸던 여행 중지 조처를 풀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3월 말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행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해당되나요?
네, 유럽연합, EU 회원국, 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생긴조약 회원국, 또 영국입니다.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3일 여행 중지 해제 일정을 발표하면서 하지만 이건 결코 여행을 권유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영국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긴급한 이유가 없으면 영국에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독일 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3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약 18만 4천 명이고 사망자가 8,600여 명에 달합니다. 유럽 주요 나라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말부터 작은 상점 재개를 시작으로 해서 음식점이나 호텔 운영 제한을 푸는 등 단계별로 완화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조만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3일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 모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경 폐쇄 등 조처를 해제하고 일상으로 완전하게 복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찌감치 선포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바로 강도 높은 봉쇄 조처를 단행해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했는데요. 지난 4월 말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를 겨냥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12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던 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보 수준을 현재의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홍콩 보안법을 두고 미국 등 서방 나라들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네,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쓴 글이 영국 더 타임스 신문에 3일 나왔는데요. 존슨 총리가 이 글에서 영국 이민 규정을 바꿔서 홍콩인 수백만 명이 영국 시민이 되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처는 역시 홍콩 보안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자격이 되는 홍콩 주민들한테 영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양이군요.
물론입니다. 존슨 총리는 기고문에서 중국이 유지하기로 약속했던 홍콩인들의 생활 방식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만일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현실화하면 영국이 팔짱만 끼고 물러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홍콩과 영국이 관계가 깊죠.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 땅이었던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100년 뒤에 1997년에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홍콩에 상당 기간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홍콩은 이른바 지금 일국 양제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맞습니다. 홍콩이 기본적으로는 중국 땅이지만 중국과는 다른 체제인 걸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중국 본토 내 여타 지역과는 다르게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려왔습니다.
만일에 영국이 이민 규정을 바꾸면 홍콩 주민 모두가 영국 시민이 될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홍콩 사람 가운데 BNO라고 영국 해외 시민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만 12개월 동안 입국사증 비자 없이 영국에 들어오는 게 허용됩니다. 이게 원래 1997년 홍콩 반환전에 태어난 모든 홍콩 시민들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영국 정부가 이전에는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보호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여건으로 기존에는 영국에서 일을 하거나 아주 오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영국 BBC 방송 설명을 보면요. 현재 대략 35만 명이 있고요. 앞으로 또 260만 명이 추가로 이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 여권을 가지고 영국에 들어가면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영국 안에서 장기간 일하거나 살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면서 홍콩 주민들이 대거 홍콩을 탈출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정부가 이른바 5IG에 속한 나라들과 홍콩 주민들의 대량 탈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3일 전했습니다. 이 5IG라 그러면 영미권 나라로 서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를 말합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미국 외교정책과 경제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 자유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연간 5천만 달러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우선해야 할 사항이며 미국이 이 자유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종교 탄압에 연루된 개인과 관리에 대한 미국 입국사증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안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주무부처가 어딘가요?
미국 국무부 또 USAID 국제개발처입니다. 국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6개월 안에 USAID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부의 종교를 제한하는 법을 없애라고 촉구했는데요. 국제회의에서 종교 박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80%가 종교자유가 위협받거나 금지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중국, 미얀마, 인도, 이란, 러시아 등, 시리아 등 14개 나라가 이 종교 자유의 특별 우려국 CPC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이 극단주의 종교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또 파륜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 또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 100만 명을 구금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또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이와 관련한 법안도 마련했죠?
네, 연방 하원이 지난달 27일 이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이 있는 이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앞서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주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소식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주정부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인종차별 사건을 미네소타 주 인권부가 접수했다고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가 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의 민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석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인권부 당국은 이날 오후 미니애폴리스 시청에 이런 내용의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까?
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정책, 업무, 집행 과정, 관련 관행들을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월츠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사례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색인종을 차별할 만한 경찰의 관행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네, 목누르기 제압 방식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용의자 체포나 연행을 위해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 뒤에 경찰관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건데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지난 25일 이 목누르기 제압 도중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뒤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목누르기를 주로 유색인종에게 한다는 건가요?
유색인종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뉴스가 현지 경찰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목누르기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0%가 흑인이었는데요. 백인은 30%에 머물렀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지난 2015년 이래 목누르기를 240회 가까이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NBC 뉴스는 다른 도시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목누르기 체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사회단체들은 경찰 폭력과 잔악행위를 민권 침해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네소타 주정부가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정부의 조사 방침에 대해서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 주요 당국자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놨는데요. 제이컵 프라이 시장은 우리 시가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선 조지 플로이드와 유가족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고 의미 있는 경찰 개혁을 해야 한다며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도 조사 착수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플로이드 씨 사망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 시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했지만 2일 밤 늦은 시간까지 집회가 계속됐는데요. 뉴욕 시내에서는 야간에 맨해튼 브릿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진압 경찰이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의 사정은 어떤가요?
이 플로이드 씨의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6만여 명이 참가한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정치인들도 현장에 나왔는데요. 엘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플로이드 씨 사건 이후 오직 한 명만 체포됐을 뿐이라며 나는 분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명 모두 체포하고 유죄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린 의원이 거론한 4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플로이드 씨 사망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말합니다. 미네애폴리스 당국은 사건 직후 이들 4명을 해고했는데요. 그중 플로이드 씨 목을 직접 누른 데릭 쇼빈 전 경관만 3급 살인 등 두 가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플로이드 씨가 죽음에 이른 책임을 쇼빈 전 경관에게 묻겠다는 조치였습니다.
각 지역들 시위 현장에서 방화나 약탈 같은 폭력 행위는 없었나요?
뭐 일부 무질서 행위가 있긴 했지만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씨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평화적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2일 하루 동안 블랙아웃 튜스데이라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무 메시지 없는 이 검은 배경의 게시물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가득 채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시위에 대해서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시위대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시위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진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실패를 살펴봐야 할 때란 내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는데요. 구조적인 인종주의를 끝내려면 상처받고 비통에 잠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과 각급 정부 당국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군요.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전당대회 개최지를 다른 주에서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계획이었던 이 개최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나는 좋아한다라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로이 쿠퍼 주지사 측이 스펙트럼 아레나의 완전한 사용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측과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의견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스펙트럼 아레라는 이 공화당이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체육관 이름인데요. 주 당국은 코로나 방역 기본 원칙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수용 인원을 모두 채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사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해봤습니다.
다른 주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모색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주 당국은 공화당 전당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전념해왔다고 쿠퍼 주지사가 2일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규모 축소를 비롯한 안전대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당대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예, 해당 정당의 지역 대표인 대의원들이 전국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그만큼 개최 도시와 인근 지역 사회가 주목받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세계의 선보일 기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누구를 지명합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선 예비선거 일정에서 이미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했는데요. 전당대회 공식 지명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른 예비 후보들이 모두 경선을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직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의원 확보 현황 살펴보죠.
예, 2일 메릴랜드와 뉴멕시코 등 8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예비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는데요. 3일 오후까지 개표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총합 1,925명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과반 기준은 1,991명입니다. 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직 이 투표용지 이름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득표율 배분에 따라가 가져가는 대의원의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는 9일 웨스트버지니아와 조지아주에서 예비선거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한 일정을 따르는 건데요. 조지아에서 대의원 105명, 웨스트버지니아에서 26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 사태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델라웨어주 자택에 머물러 왔는데요. 2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적인 시위 사태에 대해 연설을 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소셜미디어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디지털 인권옹호단체인 민주주의기술센터 CDT가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소한 이유가 뭡니까?
네, CDT는 소장에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부터 사실 확인 경고를 받은 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보복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여태껏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아 왔는데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게시물에 대한 운영업체들의 면책을 규정한 섹션 230 법규 적용을 연방통신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명식에 동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관련 법안의 초안을 즉각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섹션 230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법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터넷 업체가 아닌 게시자 개인에게 주도록 함으로써 이 법규가 기술 기업들에 너무 큰 힘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런 비판과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사람들이 어떤 글에 접근하고 말지를 업체가 마음대로 고르도록 놔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기술센터 CDT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왜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트위터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사실 확인 문구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는데요. 트위터는 여기에 경고 문구를 달고 이 게시물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며 사실 확인 참고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공화 두 당 후보 외에 제3당 후보도 역시 대선 투표주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이런 3당 후보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제3당 대선 후보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3당 후보였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2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은 여러 이유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이에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이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과 4년 전 손수 자신의 후계자로 태프트 대통령을 뽑았던 진보당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그리고 우드로 윌슨 민주당 후보가 2회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미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했던 태프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다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 후보가 되는데 실패하자 3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I believe that the majority of the plain people of the United States will day in and day out make 191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끌던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당을 큰 사슴당, 물무스당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원기왕성한 불무스에 비유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불무스당 후보로 출마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여성 선거권,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 보장 지원, 농업보조, 금융제도 개혁, 산업체 의료보험 등 많은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이에 10월 밀워키에서 연설하기 직전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맞기도 했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까스로 암살 시도에서 벗어난 루스벨트 후보는 하지만 대선 본선에서는 우드로 윌슨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There is a new party which it is difficult to characterize because it is made up of several elements.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3당 후보로 나와 민주당 윌슨 후보에게 졌지만 득표율 27.4%로 태프트 대통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3당 후보가 2위에 오른 건 이때가 유일합니다. 이로써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3당 후보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이해 대선에서는 또 다른 진보 정당인 사회당도 일반 투표에서 득표율 6%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사회당 대통령 후보 유진 뎁스는 그해 90만 표를 웃도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3당 대선 후보 두 번째 시간으로 1912년 대선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함께 듣고 오시죠.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There's place where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의 명문 주립대학교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공사립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각 주가 운영하는 주립대학교도 한 개 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주를 대표하는 대학을 플래그십 대학교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바로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오하이오주의 플래그십 대학교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입학처 마크 코테즈 학생 모집 담당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We are the flagship university in the state of Ohio. We are home to world-renowned research, world-renowned.
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학교로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세계적인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코데즈 씨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재능 있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많고 그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소개하네요.
A university is more than just classrooms. It's more than a campus. And sometimes it's more than you expected. The Ohio State University is known for great professor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1870년 오하이오주에서는 아홉 번째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설립 1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전신은 랜드 그랜트 대학교로 출발한 오하이오 농업기계대학교입니다. 랜드 그랜트 대학교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국유지를 기증받아서 이 국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들을 이른바 랜드 그랜트 대학교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텍사스 A&M 대학교 등 이런 랜드 그랜트 교육기관이 70개가 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설립 3년 후인 1873년 9월에 첫 수업을 시작해서 1878년에 처음으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이해에 오하이오 농업기계대학교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로 교명도 바뀌었습니다. 이듬해인 1879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사상 첫 여학생 졸업생도 탄생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오하이오 주도인 컬럼버스시를 비롯해서 뉴악, 마리온, 맨스필드 등 6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인 컬럼버스 캠퍼스는 자그마치 1700에이커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최고 수준의 연구실과 수많은 장소를 자랑하는 도서관들, 초현대식 건물의 학생회관, 초대형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초대형 학교입니다. 2019학년도 가을학기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가 6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51% 대 49%로 남학생 비율이 조금 높고요. 주립대학교인 만큼 역시 오하이오주 출신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데요. 2019년의 경우 오하이오주 거주 학생이 6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23%에 달해서 여타 다른 주립대학교보다는 비교적 타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속의 학생들의 비율은 22% 정도인데요. 인종별로 보면 흑인과 아시아계가 각각 7% 정도고요. 중남미계가 5% 정도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또 외국 학생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외국 유학생이 많은 미국 대학 상위권에 늘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비율은 10% 정도인데요. 마크 코테즈 씨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다고 소개하네요.
Students are coming from China, Korea, Taiwan, Malaysia, and India.
중국과 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 출신 학생들이 상위 5위권에 든다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강점은 전 세계 어디서 온 학생이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에 흠뻑 몰입할 수 있는 거라고 쿠테주 씨는 말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19명 꼴이고요. 20명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27% 정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20년도 전국대학 평가 순위에서 공동 5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학부만도 160개가 넘는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대와 자연과학 전공이 잘 알려져 있지만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 계열도 매우 우수한 학교입니다. 마트 코테즈 씨 설명 들어보시죠.
Another nice benefit of being at a top-tier research university is that our students are learning.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특히 의학과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중심형 대학교라는데요. 이런 연구 분야 상위권 대학의 또 다른 장점은 학생들이 해당 연구를 하는 교수들에게 강의실에서 직접 배울 기회를 갖는 거라고 코테즈 씨는 얘기합니다.
We are very proud of our research work that happens and we're more proud of the fact.
코테즈 씨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이 연구에 매진하는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스포츠 활동이 대학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풋볼팀은 전국적인 인기와 명성을 자랑하고 있죠.
The Ohio State Buckeyes ready to take on their arch rivals, 13th-ranked Michigan, and one of the greatest rival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풋볼팀은 1890년에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전국 대회 우승인 전미대학 체육협회의 NCAA 챔피언을 무려 8번이나 차지했고요. 빅텐 컨퍼런스에서는 자그마치 38번이나 우승컵을 차지한 최강 중의 최강 팀입니다. 빅텐 컨퍼런스란 전미대학체육협회 디비전 1에 속한 대학팀의 시합을 말합니다. NCAA 소속 미국 대학 풋볼팀은 10개 안팎의 대학들끼리 묶어서 시즌 경기를 치르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가 속한 컨퍼런스에는 미시간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등 전국 우승을 여러 번 차지한 최강팀들이 소속돼 있어서 빅텐이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10개 대학이 들어있어서 빅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4개 대학이 더 들어와서 1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의 경쟁관계인 미시간 대학교와의 경기는 늘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내에 있는 초대형 경기장 오하이오 스타디움도 이 대학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1922년에 건립됐는데요. 이후 증축 공사를 거쳐서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하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영원한 맞수인 미시간 대학교 경기장이라고 하네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스코트는 버크아이라고 불리는 나무 열매입니다. 오하이오주 역시 버크아이주라고 불리는데요. 오하이오주에서 많이 자라서 오하이오 버크아이라고 불리는 나무 열매 모양이 이 사슴, 버크의 눈, 아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버크아이스 열매는 한국 도토리 비슷한 모습인데요. 도토리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
Brutus Buckeye. Brutus, I'm Dr. Orr, an ophthalmologist.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브루투스 버크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학교의 마스코트로 삼고 있습니다. 브루투스 버크아이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스코트가 된 건 1965년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명의 학생 덕분이라고 해요. 당시 오하이오 스타디움에서 열린 풋볼 경기에 눈, 코, 입을 그린 거대한 버크아이스 모형을 쓰고 등장했는데요. 관중의 빈축을 살까 조마조마했던 것과는 반대로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요. 곧바로 학교의 공식 상징이 됐다고 하네요. 이 브루투스라는 이름은 후에 학생들의 공모를 거쳐서 붙여졌습니다. 세가 가수로 브루투스 버카이는 버카이슨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요. 지금은 학교 경기나 교내 행사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도 친근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단시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I'm your host,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말, 테레사 메이에 이어 영국의 새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확정되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VOA 기사에서 들어보며 오늘의 단어, counterpart,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he US president offered warm words as his British counterpart took office.
He's a friend of mine.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His British counterpart took office. Counterpart, 상대자. Counterpart, 동일한 지위를 갖는 혹은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Counterpart means a peer or a match. 그래서 the US president's British counterpart 하면 미 대통령의 British counterpart, 영국인 상대자, 즉 영국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자, 총리를 뜻하는 말이 되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The US president offered warm words. 미국 대통령은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As his British counterpart took office. 영국 총리의 취임을 맞이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죠. He's a friend of mine. 그는 친구이고.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나는 우리가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US president offered warm words as his British counterpart took office.
He's a friend of mine.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Counterpart. Here are some examples. The lead actress and her male counterpart. 주인공 여배우와 그녀의 상대역 남자 배우. The lead actress and her male counterpart. The restaurant's video advertisement outperformed its billboard counterpart. 그 음식점, 레스토랑의 영상 광고가 빌보드 광고판보다 월등했습니다. The restaurant's video advertisement outperformed its billboard counterpart. The U.S. Secretary of Defense held talks with its Egyptian counterpart. 미 국방부 장관은 held talks, 회담을 했다. 누구와? With his Egyptian counterpart, 동일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집트 국방부 장관과. The U.S. Secretary of Defense held talks with his Egyptian counterpart. 오늘의 표현, counterpart,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대 인물, 상대자. 문맥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걸 아시겠죠?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as always,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